오늘 말씀은 자신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물품을 가져오도록 부탁하고 그 결과로 넘치는 헌물에 대한 감격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곧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러기도 하지만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권위나 나의 모든 입장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땅에 내려놓는 자세가 바로 주님하고 부를 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도 주는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 주자는 우리 글로는 임금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불신의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 번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오늘도 몇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세상 역사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세상의 실력자, 권력은 바로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의 권력을 대신 넘겨받은 요셉에게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죠. 물론 이 바로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모든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권자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신약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제도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왜요? 그 권력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가 언제입니까? 우리 바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주권 아래서 경외함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 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유독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 어떤 것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성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은 13절에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기쁘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의지거든요. 좋은 의지거든요. 아름다운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문제지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작은 한계, 제한이 있었지만 아담은 그 제한조차도 넘어서 버림으로써 사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귀한 자유를 잃고 맙니다. 죄 아래 매인 사람들은 많은 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아내에게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좀 왜곡된 잘못된 자유라 이거지요.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거기에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선택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그 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선택한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사실 죄에 매여 있는 인간에게 오로지 선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었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사망과 절망과 저주로 가는 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에덴 동산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진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하나의 바람직한 은혜로운 선택을 가능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망적 선택이 가능해졌음에도 분명히 경계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열매는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받는 열매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기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것도 사실 오래가지 못하지만 말이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부모를 기쁘게 할까? 자식을 기쁘게 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주권자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첫째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순종의 대상을 선택하려 할 때 늘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허수아비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범주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요즘 그 크루즈 여객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어때요? 극장 있죠? 레스토랑 있죠? 수영장도 있죠? 도서관도 있죠? 없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크루즈 여객선은 부산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그 크루즈 여객선이 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그 선객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뱃머리를 승객은 절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뉴욕의 삼촌보다도 LA에 우리 고모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뱃머리를 좀 뉴욕으로 가지 말고 LA로 돌려주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 여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비유한다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객선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에 닿을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에 묻는다는 겁니다. 아주 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행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유독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자유, 권리를 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너무 지나치게 머리 굴려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자유와 경험을 하고 난 솔로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19절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잠언서 19장 21절에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섭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제한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서부터 우리의 꿈이 자꾸 바뀝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바뀝니까? 그것은 우리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결혼한 대상이 처음부터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뀌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또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령 이런 겁니다. 죄, 하나님의 뜻 아니죠? 질병, 하나님의 뜻 아니죠? 죽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확신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14절에 가서 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아침에 면도를 했어요. 면도를 하는데 이 면도기가 아무리 올려도 조금만 깎여야 되지 하나도 안 깎여요. 지난주까지는 잘 깎이던 면도기가 이상하죠? 하나도 안 깎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뚜껑을 닫은 채로 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 드는 면도기를 뚜껑을 닫은 채로 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면도가 될 턱이 없죠. 면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실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언제나 문제는 내가 만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지 못한 일로 우리를 절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일으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더 좋은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그 일이 생겼을까? 허용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쁜 일조차도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비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닌 자기 형들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재수가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의 대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또 그 아내조차도 유혹을 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안 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나 자기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비극적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의 자리 바로를 대신해서 바로가 높은 것은 다만 그의 의자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자기 백성을 결국 애굽으로 이끌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이 바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에게 대한 요셉의 뭡니까?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요.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보면 요셉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어때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우리를 언제가 형벌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아버지가 했다고 말을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 돼야 돼요.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수예요, 선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미워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확실해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또 신학에서 한 사람만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감옥에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안 갇혔다면 빌립보의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라는 거죠. 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뭘로 갑니까? 죄수가 돼서 가요. 억울하게.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바울이 죄수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온 로마의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될 수 없고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가이사의 집안 사람, 즉 황제의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 불이익이 그걸로 끝나는가? 여러분, 해답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이건 요셉이건 이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 즉 다스리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래서 사탄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함을 우리는 욥의 고통 속에서 봅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뜻 아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조차도 이렇게 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다가가시면서도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런 모범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확신한다면 어떤 우리의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이 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랬죠.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좀 신앙 잘하던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신앙 잘해왔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때가 되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을 때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때도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루실 선하신 목적을 내다본다면 같은 대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이가 암에 걸려야 하고 그렇게 일찍 죽어야 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천적으로 불치의 병을 가지고 나오고 또 때로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게 되는 것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찾고 싶지도 않을 때가 솔직히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도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때가 이르면 우리의 얕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순종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인 간구를 하면서 영적인 간구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들이 영혼을 향해가는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영생과 비교해보면 하찮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들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약속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바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기는 그런 고백이요 자세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이 절대적 주권자이신 주님의 약속 안에 세워져야 하고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아를 믿음으로 단속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때 주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보다 먼 영혼의 영광에 원만히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을 겪는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기도로 주님께 주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과 그리고 더 나은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조건 상황 상관치 않고 내가 당하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미래를 순종으로 맡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